레위기 14장 8절과 9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외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우리가 여기 14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은 나병으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너는 불결하다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뭐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병들을 고쳤을 때에 그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도대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병 때문에 쫓겨나서 혼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제는 앞에 놨던 두 가지 단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병이 나으면 첫 번째로 제사장을 불러서 진찰을 받게끔 그래서 정결하다 판단을 받게끔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정결 규례를 행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과정은 다 진영 바깥에 이 사람이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바깥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행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과 9절에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뭐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진영 바깥에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인 거죠. 자, 8절, 9절의 본문은 짧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건덕지도 없고 본문만 천천히 잘 읽으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8절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제 그제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을 고침받은 것과 정결한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병을 고쳤으니까 난 더 이상 피부 밖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어. 구름이 나오지도 않고 유출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정결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병을 고침받았어도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정결 규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결함을 받았죠. 정결함을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일단 뭐 옷을 빨라, 그 다음에 털을 밀어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행동은 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당연히 뭐 할 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또 뭐 이 정도면 손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더 좋은 게 없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하다 생각을 안 했겠죠. 뭐 일단 옷을 빤다 했을 때는 뭐 내가 입던 옷 내가 빠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미는 겁니다. 아마 모든 털을 민다라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왁싱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뭔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전신에 있는 털을 다 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왁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오늘날에는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는 지금 쓰는 그런 면도날 같은 그런 날카로운 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가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야기하면서 할례 받는 거 오늘날 이야기면 폭용수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전보다 몇천 년이나 더 이전에 폭용수술을 할 때 뭘로 폭용수술을 했을까요? 외과용 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깨가지고 그걸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로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피가 막 철철철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병이 났어요. 그럼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몸에는 털을 밀어야 돼요. 일단 머리털 밉니다. 눈썹도 밉니다. 그리고 이 살에 있는 모든 것들 밀어요. 그런데 이게 돌로 깎은 칼로 밀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갗을 비거나 살에서 피가 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불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도구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이 정결기를 해야 되니까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로 몸을 싹 씻습니다. 그 다음에 참 묘하게 돼 있죠? 팔자 끝에 보면, 팔자 그 뒤에 보시면,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리하면 정결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 정결기를 했잖아요. 정결기를 해서 정결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세 가지를 해서 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정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또 정결하다고 하죠. 그럼 앞에 나왔던 정결한 거랑 지금 나오는 정결한 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에서 정결기를 행하고 너 정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는데 그게 정말로 완전한 정결함이었다면 지금 또 정결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아, 너 정결해. 더 이상 병이 없어. 했을 때 그것도 정결한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정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죠. 그럼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갈까요? 죄인이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용서받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갈까요? 죄인이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하다고 하는 게그 순간순간에는 정결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보면 아 그건 불결해 아직 완전히 정결한 게 아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나았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다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다 나은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아 5년까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까? 안 나았다는 겁니까? 완전히 나았지만 그러나 아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면 또 뭐라고 할까요? 2, 3년 더잘 지키시면 그 다음에 처음처럼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게 한번 정결해지면 그 순간에 완전히 정결해지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한 다음에 8절 뒤에 보시면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죠.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 공동체 안에 보면 여러 장막들, 당시에 장막이라고 하는 건 집이니까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살고 있는 걸까요? 길바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자기 혼자 있든지. 여기서 이제 장막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장막 안엔 사람들이 살겠죠. 가족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 혹은 다른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같이 지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가족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9절에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모든 털을 밀되 모든 털을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했어요. 위에서 그냥 모든 털이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눈썹도 다 밀고 몽땅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어떠하다고요? 정하리라. 또 정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결했던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쫓겨난 들판에서 살때 정결규례를 하면 정결해집니다. 진영 안에 들어올 때에 막 옷을 빨아입고 뭐 털을 다 밀고 막 이렇게 몸을 씻죠. 그럼 또 정결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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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정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결해진 건 그것도 그 나름대로는 완성된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한번더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정결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정결과 과정, 정결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고 보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내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도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결을 위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들, 또 알았으면 싶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시 되돌아오는 거. 내가 불결해졌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다시 지금 되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이 회복에는 단번에 그냥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들이 있습니다. 단계단계가 있고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점차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묘한 부분인데 나병은 이미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병이 고쳐진 다음에 계속 나병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은 이미 한번 다 그냥 고침받고 끝난 거예요. 나병은 이미 고쳐졌는데 그 고쳐진 상황에서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정결해지는 것, 단계별로 정결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 규례를 보시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정결하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장소도 놓고 보면 변화시키시죠. 처음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진영 바깥, 그러다가는 두 번째로는 진영 안쪽,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 가게끔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말씀드리면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잘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방향이 어딥니까? 쫓겨난 곳에서. 들판에서 진영 안으로, 진영 안에서,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장막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막 안에 들어오면 아직 성막에 못 나갔거든요. 성막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어? 무엇이 행복한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고상하게 아름답게 사는 삶일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대답을 다르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어? 무엇이 행복한 삶이야? 물어보면 어떤 분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러 올라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다가 내려와서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고 와서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고 그러다가 잠을 자고 이게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원도 한도 없이 그냥 가서 낚시를 했으면 좋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냥 바둑이나 뒀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 회복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 회복이라는 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거,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사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혹은 불결해져서 쫓겨났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겨나서 진영 바깥에 사는 게 불행한 인생이냐면 쫓겨나서 진영 바깥에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막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그 사람도 같이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은 그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정결해져야 된다고 할까요? 어떤 걸 회복이라고 하시나요? 야, 너 이제 나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원하는 대로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회복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나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 나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아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나병 걸려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겠죠. 주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다시 이스라엘을 받고 있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겠죠. 이게 회복이 갖고 있는 아주 명확한 그런 방향성입니다. 이거 매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여서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완성된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일정 부분 그림자처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회복의 방향성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왜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까요?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 우리가 결국 육적인 삶은 죽고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이 교회가 있는 거죠. 지상에서는 교회가 있고 육적인 삶이 마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흡사 나병 걸린 사람이 밖으로 쫓겨났다가 처음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마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왔다가 결국엔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으로 처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결국 죽은 뒤에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뭐 충분히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신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건 점차적이거나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공동체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단계단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단계단계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곧장 그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들어오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이 있고 여기서 몇 달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곧장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곧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받거나 세례받을 때 기간을 정해두었거든요.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어야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넘어야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계를 두는 건 좋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학습 받을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나 세례 못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단계를 두고 금지하거나 아니면 너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니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은 곧장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물론 구원을 단번에 받아도 그 사람의 생활습성이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마음가짐이나 이런 건 점차점차 바뀌죠. 점차점차 변화하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아, 난 좀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항상 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병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결국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다 죄사함을 받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번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늘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누리고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가 장차 죽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서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해진 완전해진 부활하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교회를 이루지 못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지 못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삶은, 그들이 살아가던 삶은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주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려면 주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방향이 교회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임을 잘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을 하려고 은혜를 구합니다. 육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들과 가장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